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6장 5, 6, 7,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펴주십시오. 창세기 6장 5, 6, 7, 8절 말씀이요.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노아가 발견한 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그 자녀의 삶 전 연역에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깔려 있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이 은혜를 받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영위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마다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젖먹이 아이의 피로는 이 아이 스스로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이 피로가 채워집니다. 15개월 된 그 아기가 자기 기저귀를 마련한다. 마트에 가서 그것을 구입하고 스스로 차고 시간마다 갈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챙겨줘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가능하게 한 능력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를 챙겨주는 외부에서 오는 도움의 근원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모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챙겨주는 외부에서 오는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행하여진 호의, 그런 뜻입니다. favor이죠. 이 호의가 베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와서 필요가 채워질 때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생겨요. 신약 성경이 곳곳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인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신서 보시면 그렇지 않은 곳이 한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거의 다 은혜로 시작되어서 그 챕터가 끝날 때 은혜로 끝나는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두에 시작해요. 1장 2절에. 그리고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신 끝에 2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1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패턴을 볼 때 요한계시록은 서신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1절이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가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배경은 아주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노아라는 사람에게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성경 최초로 은혜라는 말이 등장해요. 창세기 6장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단어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만큼 어두웠습니다. 무질서와 음란과 폭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죄악이 넘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빛인 인간의 그 상태, 모습을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상상이라 실제임을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있었던 이 사건 또한 소설이 아닌 사실임을,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인류가 번성되었고 창세기 6장에 왔을 때 8명 빼고는 이 지상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입니다. 이 5절의 인류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오.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세상이 철저하게 타락한 그러한 무법천지였습니다. 이런 죄악 세상이 되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이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견해야 되는 어떤 마음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음원을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주권적인 하나님을 깊이 확신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의문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실 수 없었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주의해서 때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실 수가 없었나? 하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기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막아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이 내용을 읽을 때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바로 그 하나님과 동일 존재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읽어나가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뭔가 갭이 있구나, 내가 알아야 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이해해야지 모순 가운데 갈등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조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환경에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누리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철저하게 역행하는 방향으로 치닫습니다. 큰 비극이 일어난 거죠. 이들의 타락과 부패는 결코 돌이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행동, 결정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간의 기회 가운데 오래 참으신 가운데 어떤 최후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타락과 부패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임을 아시고 인류 전체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은 큰 고통과 슬픔을 느끼십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최후 결심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은 창조 이전의 세계로 되돌리려는 어떤 결단을 합니다.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큰 슬픔을 느끼다, self grief, 우리가 보통 그 마음에 깊은 고뇌와 함께 찾아오는 어떤 것을 표현할 때 grief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슬픔을 느끼시는 가운데 이 동일한 단어가 다른 곳에는 후회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어떤 데는 큰 슬픔을 느끼는 것으로 어떤 데는 후회하는 감정으로 여기서는 한탄함이라고 했을 때 큰 슬픔을 느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예상하지 못하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한탄하신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을 확신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확실히 당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고 주권적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시는 그런 존재인데 슬픔을 느끼실 필요가 있을까?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인 김회근 박사는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동시에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간의 우발적인 행동에 놀라고 당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체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의 형성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세상에 물든 저와 여러분은 이 감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감정이 왜곡된 상태로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갖고 계세요. 우리는 분노를 갖고 있어요. 동일하게. 근데 왜곡된 차원으로 표출되죠. 그 분노가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죄로 치닫는 분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표출하고 웃게 되죠. 하나님이 웃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번 주에도 거짓말을 한두 개는 했을 거야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실제 그 엄마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아이를 대하면 알고 있는 차원과 내 감정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 이어서 8절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8절 가보십시오.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요한 교리를 우리 성경에 있는 액면 그대로 원문이나 영어 성경 대조하거나 고민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장해버리면서 고집을 피우는 그런 경우 종종 봅니다. 이 8절의 말씀은 우리 성경, 한글로 된 성경 본문이에요.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의역이에요. 원문 직역이 아니고. 그래서 마치 다른 모든 인류는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데 유독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푼 인상을 줘요. 이 번역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동일하고 쉬운 성경도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것도 느낌이 비슷해요. 쉬운 성경 보니까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비슷해요. 원문 직역이 아닌 원문의 표현을 변경해서 의역을 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목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는 발견했다 은혜를 여호와의 눈에서. 우리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 목사님 그게 그 말이 아닙니까? 오늘 그게 그 말이 아닌 것을 따지려고 합니다. 노아는 발견했다 은혜를 여호와의 눈에서. 대표적인 영어 번역본이 킹 제임스 버전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발견했다 은혜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주님의 두 눈에서. 한국에 많이 알려진 영어 번역본이 NIV인데 New International Version도 보면은 But Noah found favor. Grace가 favor로 달라질 따름이 똑같아요. 이게 히브리 원문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예요. 영어 번역본이. 노아가 발견했다 은혜를 어디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큰 슬픔을 느끼는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여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되돌리고 했을 때 노아는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두 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고통과 슬픔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다른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았겠지만 맞자 발견하다는 뜻인데 찾아냈다는 뜻인데 노아는 다른 이들이 못 본 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던 모든 인류는 동일하게 주님 보시기에 긍휼과 은혜 베품의 대상이었지만 유독 노아만이 여호와의 눈에서 이 은혜를 찾아내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를 향해서 은혜가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강처럼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다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죄인도 은혜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빠진 사람이 예외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죄인이 대상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발견하고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현실이에요. 노아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에서 노아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믿음으로요. 그때 당시에 노아가 살던 그때에 하늘에서 소나기 쏟아진 적이 없었거든요. 홍수로 세상이 잠긴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져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눈길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은혜를 발견한 노아는 자신의 경험을 믿는 대신에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지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합니다. 이 방주는 엄청나게 거대한 것이거든요. 길이가 135m니까 얼마나 길까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처소에서 커피숍이 있는 그 콜린스까지 거리 정도 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구글 검색을 했다니까요. 거대해요. 방주가. 135m 되고 폭이 22.5m이고 높이가 13.5m 거대한 방주형 선박입니다. 방주형 선박을 짓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동일합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나도 하늘에서 어떠한 징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 계속 배만 짓고 있었을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얻는 힌트는 그는 타락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주님께서 각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를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류의 죄악이 주님으로 하여금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돌이키게 할 만큼 타락 세상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은혜를 발견한 노아가 방주를 치우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베드로후서 2장 5절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을 옛 세상이라고 성경 표현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게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원문 직역하면은 preacher of righteousness, 의의 설교자, proclaimer of righteousness, 의의 선포자, 이런 뜻이에요. 누가요? 노아가. 배만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길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는 누구나 돌이키만 하면은 다가오는 홍수 심판에서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방주를 짓는 수십 년간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내가 발견한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더니 기회 놓치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내 것으로 취하느냐, 이게 믿음이 개입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내 것으로 실제화하느냐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믿음과 은혜가 같이 양립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존재해요.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마련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나를 위해서 마련된 것인 줄 믿고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미 은혜의 강이 만들어졌어요. 존재해요.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마련된 것임을 믿고 이 은혜가 나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손을 뻗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 4장 16절 소개했잖아요.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것으로 정말 만들어 주십시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먹는 식탁은 자기 자신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아빠가 번 돈으로 엄마가 식재료를 사서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모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으로 이 식탁이 자녀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련된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물론 대부분의 애들은 생각 없이 먹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련된 식탁인 줄 알고 자기가 요리하지 않고 돈 벌지도 않은 이 결과물인 음식에 손을 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 친척이 되는 아저씨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조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서먹해요. 있는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집에 맡긴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선뜻 우걱우걱 먹지 않습니다. 아, 먹어 이렇게 하면은 젓가락질을 하죠. 식사가 끝났을 때 우리 집 아이는 바로 냉장고로 손살같이 달려가서 확 열어서 주스병을 가지고 벌컥 마십니다. 자기 원하는 거. 근데 먼 친척 볼 때는 조카 아이는 그렇게 못해요. 왜 그래요? 이 가정에 그 집안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냉장고를 열고 꺼내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에게만 허용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지금 작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은혜를 마음껏 정말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이것을 주장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이것을 누려보자 하는 게 저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믿는 이 작업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면 저 뭐가 보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 한번 봐주십시오. 뭐가 보이는지. 지금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다면 기도하면서 어떤 상념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나 다 정립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보았을 때 노아가 발견했던 것처럼 은혜 가득한 어떤 그런 눈길이 여러분에게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냉담한 아니면 나를 꾸짖는 듯한 그런 눈길인지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회사 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일찍 퇴근해야 될 그런 필요가 생겼을 때 이제 직장 상사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가갑니다. 부서장님 오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찍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물론 몇 초 후에 부서장님이 말을 하겠죠. 그런데 말을 하기 전에 얼굴 표정 보면 답이 나와요. 만약에 호의를 입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입은 상태이면은 눈매가 부드러워요. 아,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보네. 그래, 얼른 빨리 챙겨나가.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 반대인 경우, 쌀쌀 맞고 굳어 있는 눈매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집안에 일이 없어서 우리가 일을 하나? 그런 상사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거기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아니면 경험과 충돌하는 그리고 성경 내에서도 내가 알았던 하나님 맞아? 라고 하는 의문을 일으키는 그런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운데이션 자체를 내 믿음의 시작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경주 자체 그 시작점을 여러분들은 아까 소개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한 구절로 시작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도 했고 이런 선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자라고 게으름을 부리기도 했고 또 죄 가운데 습관적인 죄 가운데 많이 굴복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시는 그 관점이 이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2장 6, 7절로 가주시기를 주님의 눈에서 은혜가 아닌 그냥 가혹하고 쌀쌀하게 굳어있는 눈길이 의식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2장 6, 7절로 가주시기를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묵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사리온은 구리 동전이에요. 로마 제국 내에 통하는 통용 화폐단위인데 동전이 동전 구리로 만든. 그런데 이게 지금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천원 남짓이에요. 저는 동전 하나가. 그러니까 이 아사리온은 그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데나리온이라고 쓰잖아요.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16개 아사리온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16개가 있어야 1 디나리온이 됩니다. 1 아사리온으로 조금 느낌이 이상한데 아싸 막 이런 어떤 이 동전을 주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기쁠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1 아사리온으로 몇 마리의 참새를 구입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이 있으면은 참새 두 마리를 살 수가 있대요. 그럼 두 아사리온이면요. 네 마리. 근데 누가 보면 12장 6절에 보면은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마리 왜 줬죠? 원 플러스 원.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를 살 수가 있었어요. 두 아사리온이면은 네 마리인데 다섯 마리를 준대요. 이 드물어 준 그 참새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라고 했을 때는요. 네 마리 정가에서 드물어 준 바로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부하듯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 이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 전율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참새를 트럭대기로 가져와도 저와 여러분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참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간 게 아니라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신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확보가 된 이 특별한 은혜와 아래 저희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매일 우리 삶 가운데 폭포에 물이 떨어지고 이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듯이 이 은혜가 쉴 새 없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자신의 유익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하면 많이 알지 못하면 많이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은혜 도구가 된다 통로가 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가득 차야 내 통이 가득 차야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섬기고 내 주님을 위해서 뛸 때 참으로 많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10대 티네이저 딸이 있었는데 매우 반항적이고 파티를 좋아하고 집을 떠나서 밤을 새운 적이 많은 그런 딸이었습니다. 이 목사인 아버지는 이 딸을 설득도 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런 삶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때로는 무섭게 협박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날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외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내 딸을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고 그래요. 아들아, 내 딸을 구원하는 것은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이다. 이 목사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누구보다도 이 딸을 사랑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상해서 이 질문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아들아, 만약 내 딸을 네가 사랑한다면 꾸짖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만 해라. 그리고 기도 시간이 끝납니다. 이후로 이 목사님인 그 아버지는 그 딸에게 부정적인 어떤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딸이 밤에 늦게 들어오면 팔을 벌려서 딸을 안아주기만 하고 잘 자라. 그게 다예요. 그리고 딸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여왕처럼 대우하듯이 딸을 대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설교하는 그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전하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라는 형태로 음성이라는 그 형태로 어떤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딸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화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흘러보낼 수가 있는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가정이 거룩한 변화를 경험할까요?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그리고 더 큰 차원으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여섯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까 은혜는 외부에서 오는 호의라고 그랬고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과 유혹 이기지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외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확보하고 질서가 세워져야 될 필요를 느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다툼이 아니라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가 되기까지는 여러분 이 은혜 구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셔야 돼요. 살만하다. 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확보하고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 네 번째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형제들 가운데 육체적인, 정신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필요는 참 많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와 관련된 영역인데 자녀 양육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내 개인적인 시간 사용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물론 사람들이 적어놓은 정보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그 일부의 조각을 얻을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맞춤형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유튜브 정보를 검색하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나를 만드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바로 그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형태로 옵니다. 마지막으로 각 개인과 가정에 있어야 할 다양한 필요 있겠죠. 뭐 돈일 수도 있겠고 이 다양한 필요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왔고요.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믿음의 여정을 끝낸 뒤에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대한 은혜 차원에 들어갈 거예요. 이 차원은 우리의 소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온 입문한 때로부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세계에 입성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 각양 다양한 형태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손만 뻗으면 취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 이것을 확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지만 라디오 전파가 우리 주위에 흐르듯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각양 형태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누르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